올해 1월 6일 날 도르트 신조 강의의 첫 번째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짜맞춘 건 아니지만 올해 제가 전인예배 설교를 오늘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데 다음 주일에는 이제 강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묘하게도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신앙생활의 에너지를 분명하고 확실한 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확신, 견인의 확신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소극적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특별히 확신이 부족하니 많은 신앙의 에너지를 자신이 참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 하는 여부를 점검하는 일에 대부분의 신앙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확신도 함께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분명히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교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쉽게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설명한다면 성도의 견인은 쉽게 말해서 주께서 주신 믿음을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고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지요. 믿음을 갖는 일도 참 힘들지만 믿음을 견지하는 일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게으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탄의 방해 공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부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빌어보는 하나의 기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견인의 모습이 성도의 전생에 걸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또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하면 성도의 견인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앙의 응답으로 전생애를 걸쳐서 드러나야 될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실 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우리를 제외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이런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존하실 때 우리의 자의식, 우리의 의식을 사용하십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 믿음과 순종과 그로 인한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은 다 이런 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또 읽다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무슨 행함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자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이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이런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 편에서의 노력 또 신자 편에서의 인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신자가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견인의 방편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원수 사탄의 많은 방해공작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견인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무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견인의 이 방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교리 세 번째 조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메신저 이 사자를 보내셨다 하는 그 내용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그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 각자의 귀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위급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소식을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앵커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도무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견인의 방편으로 먼저는 메신저 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한 좀 보충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13항에서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3항 사망을 보시면 또한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이라는 말이 나타나지요.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이라는 말은 이 확신이 잃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방 청소하시다가 아주 요긴한 곳에 한 돈 한 10만 원, 10만 원도 뭐 필요 없고 한 5만 원짜리 하나 딱 이렇게 끼어 있는 거 이렇게 발견하면 기분이 좋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뭐 비상금일 수도 있겠고 받아놓은 용돈인데 모르고 거기다가 넣어놓았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기억했겠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죠. 그러나 보니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구원과 견인의 확신도 때로는 충만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확신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올 때 확신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확신을 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과 함께 있어야 정상적인데 여러 가지 많은 죄로 인한 고통, 갈등, 또 사탄의 어떤 유혹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디다가 뒀는지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위로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선택하였으니까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확신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대신할 다른 방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바대로 10항에서 사사로운 계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사사로운 계시도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대신할 정도로 권위가 있지 않다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자가 서 있는 굳건한 터요 또 신자가 의지하는 반석이요 모든 사상의 출발점이요 모든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끝까지 견지하고 실제로 견인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수단으로 주신 이 성도의 견인의 방편을 사용하는 분들은 오늘날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관되고 부지런하게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려고 하는 열망이 별로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있지만 리포트 낼 거 있으면 밤새잖아요. 근데 밤새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기가 챙겨봐야 될 그런 내용들은 녹화해서 딱딱 챙겨보는데 때로 만약에 주일날 빠지면 그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오늘 읽어야 될 맥체인 성인일기를 읽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침을 거르고 그것을 채워가는 일들을 해보였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들어보였습니까? 이런 은혜 방편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뜨미지근 할 수밖에 없지요. 화력이 세기 위해서는 공기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땔감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화력이 세워집니다. 어떤 에너지도 공급받는 일이 없이 성도의 견해에 대한 확신을 간다는 것. 만약에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훔친 견해에 대한 확신이죠. 훔친 물건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에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개인적인 교제를 갖고자 하는 열망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도 너무나 미지근합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이 얼마나 새를 떨치고 있는지요. 강남의 논현동에 가면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 큰 믿음 교회는 마치 순복음 교회처럼 브랜치로 각 지역마다 거의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교회 홈피로 들어가 보시면 지방의 주요 도시에는 전부 다 똑같은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파처럼. 왜 이런 은사주의 운동, 이 신사도 운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됩니까? 그것은 이 은사주의 운동이 성도의 견인과 믿음의 확신에 대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감정과 흥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아주 참 신실한 청년이고 그 어머니도 아주 참 조숙하고 정말 요조숙녀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파로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카스토리에서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거기에 갈 수 있는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개혁교회의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은혜 방편을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목사가 성경 읽지 않고 신자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겨우 예배 한번 나오는 거 그걸로 확신을 삼으려고 하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려면 적어도 밀가루 뭐 한 대 정도 있어야 뭐 빵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밀가루 그냥 한 줌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감정과 흥분인가요? 비이성적인 격렬한 몸짓, 고양된 감정으로 인한 카타르시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런 일에 관한은 저는 남부럽지 않게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견고하게 세워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동감 있는 거룩한 삶과 이런 삶이 동반된 이 견인의 확신 교리에 대한 교리적인 사고,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룩한 삶과 그리고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은혜 방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교도였던 안소니 버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색다른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가 말했습니다. 색다른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수단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 호흡에 필요한 인간의 기관이 있잖아요. 폐라고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미 숨을 잘 쉬는데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면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이미 은혜 방편을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무슨 다른 어떤 특별한 집회나 어떤 모임 그것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일상적 방편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 집회들이 너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마치 허리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복대를 풀고 근력운동을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약한 사람에게 마치 복대를 뚫어주어서 허리의 근육을 키우지 못해서 늘 복대 의지에서만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잡하고 힘들고 부딪힙니까? 몸에 자꾸 이상이 생기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난 다음에 본능적으로 엄마 젖꼭지를 물리면 아이는 엄마 젖을 빱니다. 이런 원리를 기억하고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젖을 어떻게 먹던가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젖을 하루에 세 번 먹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 시간, 한 시간 반 조금 지나면 먹고 먹고 또 먹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신학책을 읽어내고 깊이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확신이 사라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만나 긴가민가 하지요. 그러다 늘상 만나는 사람은 딱 보면 알잖아요. 확신도 마찬가지죠. 이런 은혜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앞으로 들어야 될 구원의 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나 어떤 의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여호수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지켜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바 아닙니까? 성경 좀 읽으시라고. 한 번만 제대로 읽었으면 스토리라도 기억날 건데 신앙 수십 년 생활을 한 사람들도 물어보면 모르는 좀 그때 정말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져요. 의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를 못하고 이론에서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견인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것을 못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구원과 견인의 확신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성경 전체가 가져다주는 그 복음의 번지 앞에 우리는 완전히 낮아지게 되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설복당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흔히 음식을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난다 그러지요. 자꾸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입으로 넣긴 했는데 씹지 않고 삼키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입에서 맴돌 뿐이죠. 아무리 정말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만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 말씀은 그야말로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윌리엄 베이츠라고 하는 종교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과 같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을 소화하는 것이며 그 묵상을 통해 말씀을 소화할 때 따뜻한 정서와 열정적인 결단과 거룩한 행실을 배출한다. 씹고 묵상하고 소화해서 거룩한 행실을 반드시 배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따르는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이에요. 토마스 왓슨은 공부란 따뜻함이나 영향력이 적은 겨울해와 같지만 공부는 겨울해 별로 따뜻하지 않지요? 공부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상은 뭐냐? 묵상은 마음이 얼어있을 때나 그것을 녹여주는 여름해와 같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시고 지식도 습득하셔야 되지만 그 내용을 조근조근 씹어도 보고 맛도 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들이 이 일로 부름받으신 거예요. 설교를 반드시 썼습니다. 반드시 쓰고 그 내용을 묵상했어요. 청교도들은 성경만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의 많은 설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문서로 기록될 수 있었는가? 필사자들이 많았던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고 일주일 후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을 준비한 저도 7, 8년 전에 말씀을 보면 야,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저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새삼스러운 경우들도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인의 방편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과 권면도 있지만 특별히 경고와 위협도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구절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숨은 죄를 완전히 까발리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처럼 위협이나 혹은 경고에 가까운 말씀들을 보면서 이 경고, 이 위협의 말씀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만 좀 많이 하시지 이미 구속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왜 이런 위협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가 했던 고별 설교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을 내리신 다음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고들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손상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경고들은 한번 선택한 사람이랄지라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고는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경고예요. 신자로 하여금 더 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끝까지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보존의 수단으로 이 경고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위해서 배를 탔지요. 그런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에 이리저리 배가 떠밀리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배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를 다 그냥 내던져버리고 해와 달빛도 없이 여러 날 동안 그런 기간이 암흑과 같은 칠흑 같은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사도행전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경험을 하고 사도 바울이 아침에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 한 섬이 무슨 섬이죠? 우리 초등부 그 섬은 어떤 섬?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열나흘째 되던 날 육지가 점점 가까워자 배 사공들이 배를 내려서 먼저 도망을 치려고 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부장과 군사들한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경고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말씀했죠? 이미 너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야 될 거니까 너뿐만 아니라 행선하는 모든 자들 다 네 손에 붙였으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왜 사도 바울은 경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안전보장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전보장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시다가 이미 언약을 맺었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얻어놨던 구원도 다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기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경고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의 견인교리를 보존하는 그런 용도가 바로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관계없이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신자는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기에 신자의 삶의 원칙을 따르지도 않고 경고를 무시해도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도의 견인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게 성도의 견인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신자 편에서의 인내와 노력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리는 신자가 견인, 인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안전을 성도의 견인, 즉 성도의 인내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자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것이 우리 편에서 실행될 때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되어져야 되기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참고 견뎌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해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어렵고 힘들고 침체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의 확신을 다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신앙고백을 하시고 신앙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막아섰지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 들어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기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지요? 주님을 저주하고 그야말로 배교의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지요? 꼬끼오 하면서 닭이 울었는데 그 닭이 울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주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어떤 말씀이죠? 네가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생각났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개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가까이 함으로 아이를 뵈었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오해 또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해줬던 목자의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지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뻔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은 설교를 듣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적용하기까지는 설교를 들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들이 설교를 잘 기록해 놓았다가 점심을 딱 먹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한테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늘 점검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뭐 식사 시간에 뭐 그냥 여러 가지 세상 이슈들 뭐 해도 되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이야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야 다 하잖아요. 동창회 가서도 하고 이웃집 아줌마하고도 하잖아요. 좀 자기의 내면 세계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갈등과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역을 바꿔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종교도들은 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영혼의 시장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 보시지요? 주의를 영혼의 시장, 영혼의 장을 보는 시간으로 잘 활용해서 그 말씀을 치밀하게 듣고 잘 간직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서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게 신자입니다. 들었던 말씀은 다 반납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 계속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으면서 그냥 회포를 불듯이 그냥 뭐 방만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가지고는 소화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견인의 방편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우리는 이 성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앞서서 말씀 다음에 성례가 주어졌다는 이 순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과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데 이 확신과 위로는 성례를 통한 확신과 위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나 말씀이 소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례는 이런 면에서 이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만 제정된 은혜 수단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사람에게 성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마치 위조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죠. 성례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만 성례가 힘을 발휘해서 그 마음을 강화시킵니다. 따라서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례로부터 여러분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허탈감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성찬을 아무리 참여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무관한 성례는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성례는 이미 말씀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지 않았던 어떤 은혜를 주는 방편이 아니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제시된 것을 강화시키는 그 수단이 바로 성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정받고 확신을 얻는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 수만큼 성찬에 참여했겠죠?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강화되셔야 되는데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찬에 참여돼도 그저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의 영혼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청소년이 되고 어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성숙해야죠. 언제까지나 저지나 달라고 그러고 언제까지나 기저귀 차고 다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상태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자신의 불편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울고 배고프면 그냥 울어제끼고 좀 짜증스러운 일이지만 짜증을 내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잘 감내하고 이겨내는 거지요. 누가 뭐 한 말 하면 그냥 흔들려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걔 한번 데려와라 막 부모하고 맞짱하면 뜨겠다 뭐 그러고 뭐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신앙이 성숙하면 감정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감정은 배후에 머무르게 됩니다. 느낌과 감정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지로 행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합니다. 예? 그냥 해요. 주일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매번 뭐 은혜가 되고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매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항상 남편하고 가면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습니까? 그런 정도의 설교가 매번 여기서 터져 나오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냥 또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견인의 방편 교리 안에 견인의 방편 안에 말씀과 성례는 들어간데 기도는 아쉽게도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유리문답 대리문답에는 분명히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도르트 신학자들은 기도를 제외시켰는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말씀은 객관적 은혜 수단인데 반해서 기도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반해서 기도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서 오류가 많은 우리 안에 이 기도라고 하는 은혜 수단이 잘못 오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극히 꺼려했던 도르트 신학자들이 기도를 은혜 방편에서 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견인의 방편으로서 이제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라고 하는 이 사용에 대해서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견인의 방편이 은혜의 수단이 아니고 은혜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아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더 풍성히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거 안 하면 또 그냥 뭐 하나님께서 화살을 딱 이렇게 겨누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그냥 화살을 딱 뒤통수를 쏘는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그 일을 행하는 방식이 다소 자신의 삶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 깊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견인의 방편을 사용할 때 더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상업적 심리로 이 일을 하셔서는 안 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편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어떤 원리와 같은가 하면 제가 호흡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막 끌어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던 공기가 막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없던 산소가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아, 여기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던 산소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확신을 갖지 못해도 구원하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방편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잘 사용하면 같은 값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깥에 산소가 많아도 호흡기의 기능이 약화되고 폐 활량이 적어서 많이 내가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한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견인의 방편을 부지런히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영혼에게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지만 그 은혜를 우리 편에서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의 수단을 더 열심히 사용하거나 덜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분량이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된 신분 자체가 은혜의 방편, 견해의 방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신자의 운명,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정도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강도나 행함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 수위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는 낮아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는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차이는 있겠으나 객관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같은 값이면 하나님의 교제도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더 살갑게 느끼면서 확신도 더 강하게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보다 긍정적인 일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 이 견인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리차드 시브즈라고 하는 사람이 확신이 결여된 사람은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부족하세요? 아, 나는 게으른 사람이구나 보시면 딱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수단, 이미 다 먹을 거, 음식까지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밥을 안 해 먹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증인을 말할 것도 없고 성화의 전 과정은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적인 역할이 배제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참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신자는 은혜의 수단을 이런 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태어나면 호흡하는 거는 그 당연한 거지요.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합니까? 호흡해야 되지요. 인내는,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와 우리를 권면하신 은혜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응답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은 일어납니다. 이런 차원에서 견인의 확실성은 인내를 위해 부단히 몸부림치는 성도의 인내와 또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없다, 뜨뜨미지근하다 하는 일은 사실은 과정 안에서는 잠시 일어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제 다섯 번째 교리 마지막 항 15항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러나 마무리를 오늘 줘야 되겠죠. 이 조항은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송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명이 붙었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하는 노래라고 하는 이 별칭이 붙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목표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 이것을 좁혀서 말하면 우리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면 구속하는 목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신자의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죄인의 이 완전한 구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이 뒤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은 동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이 신자 안에 구비될 때까지는 결코 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영광을 이루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왜 성도의 견인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일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은혜, 우리가 부름받은 신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지금까지 진보를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인들 중에 미술 전공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미술 전공하는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한 7, 8명 정도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위대한 미술가가 대작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걸 쫙 이렇게 그려나가지요. 그러다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내팽개치는 미술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더 열심을 발휘해서 그 미세한 부분을 딱 정리해서 완성시키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착한 일을 시작한 그 영혼을 절대로 방만하거나 게으르게 살도록 놓아두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편에서 해석하면 게으른 삶을 살면서 저 신자 맞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저희 교회 한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려고 찾아온 건 아니고 개혁교회를 쭉 살펴보던 중에 도로트 신조를 강의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사실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보다 제 설교를 훨씬 더 많이 들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교회를 가면 회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은 회심한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 하면, 뭐 그런 일을, 그럼 다 우리 신자지, 뭐. 뭘 회심을 했냐, 마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그래서 자신이 아주 영혼이 공고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아, 힘든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잘 드러내면서 교회를 잘 이루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속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어떤 시련과 고통과 유혹이 닥쳐도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련과 유혹에서 뒤로 물러가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님에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죠. 히브리서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선택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택받은 자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한테 이처럼 큰 위로를 가져다주는 이 교리가 확정되는 과정은 매우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15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이것을 혐오하고 세상은 비웃으며 무지한 자와 위선자는 오용하고 오류의 영들은 공격한다. 교회 역사가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거죠. 선택 예정을 이야기하면 사람이 나태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좀 쫙 좀 부르짖고 뭐 좀 뜨겁게 이렇게 막 북도 좀 쳐주고 반주도 좀 해주면서 막 이렇게 이 분위기를 이렇게 뜨겁게 좀 달궈주고 뭐 좀 이래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런 어떤 움직임 안에 이런 오류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조국교회는 반주 없이는 기도가 안 되나요? 왜 기도원을 하면 왜 백뮤직이 깔려야 됩니까? 기도할 힘과 에너지가 그렇게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요?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온 이 신조가 우리의 구원을 받들어주는 버팀목이고 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원수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도로트 신조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인답, 도로트 신조, 벨직 신앙고백서 등등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만 딱 한 권 이런 데 딱 들려주면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귀한 유산들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유산들을 잘 활용하시고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잘 드러내는 좋은 참고서들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참된 신자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참된 교회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현상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날 동안만큼은 적어도 역사 가운데 정말 개혁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되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현상교회다. 한번 거기 한번 가보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마쳤는데 마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들어보세요.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언젠가 벨직 신앙고백서, 벨직 컨페션을 한번 또 이런 식으로 한번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담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기도합니다. 앞서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귀한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아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주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 베풀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내용과 앞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했던 그 신앙의 도리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5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을 오늘 저희 손에 들려주셔서 그들이 견지했던 믿음의 내용과 그들이 지향했던 참된 교회단 모습들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였사오니 이 귀한 은혜의 빚을 진자답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헌신케 하시고 또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